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2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 우리 다 함께 또박또박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그냥 쭉 쉽게 읽어가지만 여러분 한번 이 서신을 편지를 쓰는 사람 입장을 생각을 해보시면 바울은 여러분 오늘날처럼 컴퓨터 썼다가 델리트 해가지고 지웠다가 다시 쓰고 또 지웠다가 프린트해서 버리고 다시 프린트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를 이렇게 압축해서 만들었고 거기다 쓰면 물론 이렇게 사포처럼 갈아서 다시 쓰기도 해요. 틀리면 아주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쓸 때 대단히 한 단어 한 단어를 깊게 생각을 하고 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아주 간단하게 뭐 여러분 너무 잘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 쭉쭉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 우리나라는 항상 기뻐하라 이러지만 뭐 히브리 헬라어도 간략하게 한 단어 두 단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보면은 아주 생각하고 단어를 선택하고 거기에 꼭 맞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읽어 내려갔는데 한 단어 한 단어씩 곱씹을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우리는 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조금 살며시 우리가 보고 싶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11번째, 다음 주까지 12번째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분명 이 택하신 신생 공동체입니다. 아주 이제 1년 채 안 된, 1년 남짓된 그런 신생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은 공동체.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마게도냐 온 아가야 지역에 나타내는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제 마지막 권면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당시에는 대단히 가족적 교회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사역이 가족을 만드시는 사역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요.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 여자여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가족을 묶어주는 마지막 사역 예수님. 그리고 그게 곧 교회가 시작이 되는. 이 당시 교회는 대단히 가족 공동체예요. 혈연 가족이 아니라 몇 가정이 그 가정 집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었어요. 로마서 16장 6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만나서 에베소로 갔다가 또 에베소에서 로마서로 이주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예.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루디아 집도 오픈했었고 루디아 집이 교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야손의 집이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집이 교회가 되었대. 그래서 철저하게 바울이 사용하는 칭호는 그래서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매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교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한 가족이 된 공동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공동체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그러기 위해서 가져오는 그림이 바로 이 가족의 이미지예요. 교회가 가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도들을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런 교회가 오늘날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래요. 속으로 딱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사실은. 정말 가족같이 끈끈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기 어려운 것은 일단 규모가 크고요. 조그만한 이 몇 가정이 모이는 공동체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형제 자매들로 구성된 이 가족 공동체이긴 하지만 그 교회 안에는 나름 질서가 있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사역자들이 있고 직분자들이 있고 그리고 평신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고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가는 교회 이것들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12절 우리가 읽었던 12, 13절 여기 보면 이 두 절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리더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리더들에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우리가 이민교회로서 특별히 헬리팩스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가 온 북미 또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대단히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오늘날 너무 좌 아니면 우, 내 편 아니면 내 편, 네 편 막 이런 그런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한쪽은 우쪽이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보수적으로 가니까 이 사람들을 일컬어 이야기할 때 교권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교권주의. 그리고 한쪽은 너무 좌로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교회의 어떤 질서를 다 거부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반교권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교권주의라 하면 목회자 한 사람이 리더십을 다 소유하는 그런 체계를 말해요. 그래서 독점하고 권력이 지나치게 목사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로 하여금 목사님으로 하여금 모든 일들을 결정하게 해요. 직분자의 선거, 선출 문제, 재정 관련 문제. 그래서 철저하게 탑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좌우지하죠. 거기다가 이제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모인 여러 가지 모임 단체들이 많아지면서 그 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회에 권력이 생기게 되고 힘이 실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권력들이 한 곳으로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밑에서 또 그 권력의 이익에 맞춰서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보는 이 사회와 같아요. 정치와 같아요. 거기 밑에 있으면 이권을 얻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김영란법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서 김영란법, 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불법적으로 비리나 인사청탁이나 뇌물이나 이런 거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진을 찍은다든지 이렇게 파파라치처럼 그래서 람파라치라 김영란법에서 람파라치라고 찍으면 최대 몇 억까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비리를 잡게 되면 그래서 아주 합숙훈련을 하고 그렇게 사진을 찍는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사회 이야기다 정치 이야기다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서 다 그래요. 교권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의 기관과 단체들에서 이런 불법 청탁 인사, 이것은 너무 오래된 이야기들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너무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권력이 선하게 쓰이지 않고 더 그 부와 권력을 지키고 확장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권주의를 가르쳐서 부패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그것을 혐오해요. 그래서 그 교권에 입각되어 있는 그런 교회와 사람들을 혐오하면서 신앙에서 떠나요. 떠나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중에는 이제 완전히 좌로 가죠. 좌는 어떠냐? 반교권주의는 어떠냐? 그렇다고 이 반교권주의는 옳으냐? 그렇진 않아요. 반교권주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점을 서로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어떤 성직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심지어 신학까지 거부해요. 그리고 그냥 말씀을 읽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특별성을 부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Emerging Church라고 있어요. Emerging Church. 미국에서는 이미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아직 그러지 못했어요. 이미 지금 Emerging Church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실 텐데 한마디로 전통을 거부해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이런 명령, 그 명제 이런 걸 싫어해요. 성경이 진리일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문화가 요청하는 대로 교회는 따라야 합니다. 우리 문화가 동성애를 인정하니까 교회도 동성애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젊은이들이 요청하는 그 문화를 담아낼 수 있게 교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애들을 젊은이들을 진리로 올고멜라 하지 말고 젊은이들이 말하는 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교회는 그것을 말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이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런 식의 사회에 요청하는 사회가 문화가 바뀌어가는 그 문화가 요청하는 대로 교회가 바뀌자 이런 운동이 바로 이머징 처치예요. 대단히 위험한데 요거는 이제 우리 성경 공부 3과에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제가 더 추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에서 좀 자세히 다루고자 해요. 여찌됐건 지금 바울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교권주의, 반교권주의를 얘기하냐. 부패하니까 질서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제일 먼저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해서 권면할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권면을 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에게. 분명히 교회 안에 리더가 있었어요.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바울이 첫 번째 12절에 쭉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감독하고 돌보는 일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들을 대상으로 잡고 자, 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첫 번째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들 이렇게 정의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너희들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수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수고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일부의 리더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특별하게 그 일에 헌신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오늘날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이 예배 때만 설교하는 그 시간만 계산했을 때 그렇게 해서 돈을 페이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의 주장까지 하는 그래서 수고하는 것이 어떤 예배 시간에만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대단히 좀 대립각을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니까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일에는 대단한 시간을 많이 요합니다.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게다가 거기에 이제 심방을 하고 또 오늘날 교회 시스템에서는 상회라는 것이 있죠. 노회와 총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도 목사가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의 리더로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일들도 많아요. 그런 저런 일들로 대단히 바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사는 설교와 심방 외에 그 외로 바빠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당히 물론 누구든 해야 돼요. 노회 일이 참 복잡하고 총회 일이 복잡한데 근데 그런 일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면 돼요. 그러지 않고 정말 설교와 심방 여기에만 올인해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다른 일로 바쁘지 않았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찌됐건 우리 가운데 바울이 말할 때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굉장히 헌신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따로 어떤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교회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스리는 자들. 꼭 바울이 무슨 권세를 부리고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로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주인으로 군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권위가 아니라 겸손을 이야기하고 권세가 아니라 온유함을 의미해요. 섬김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가 쓴 헬라어는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 그 의미는 앞에 가는 걸 말해요. 앞서는 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앞에 가서 모든 것들을 먼저 정리하면서 뒤에 오도록 편하도록 이런 돕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것을 다스린다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가정에서 권세를 부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되게 희생적이죠. 섬김입니다.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다스리는 것 같다 보이지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린다 이 말은 목회적으로 돌보는 자들을 의미해요. 철저하게 그 지위와 권세와 권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섬김의 일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런 자들. 예, 그런 자들을. 그리고 세 번째는 권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권하는 자들을 이렇게 나와요. 이 권한다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비행이나 또 타락이나 교회 안에서의 거룩을 훼손하는 어떤 일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훈계하는 거예요. 쓴소리를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이게 참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쓴소리하면 소외당하고 괜히 감정 상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을 때 집사님, 형제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이에요. 귀를 닫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하고 가르친다 이 말은 잘못을 돌이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을 보고 눈 감지 마시고 기회가 되면 적당한 시기에 아주 말을 부드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교회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12절을 후반부에 보니까 이런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고 이 말은 존경하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수고와 일함에 대해서 대단히 고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역과 그 사역의 결과로 맺혀진 이 열매가 그들이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맺혀진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들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를 여러분이 존중하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목회자를 통해서 확인돼야죠. 이 확인이 안 되면 참으로 목회하기 힘들죠. 저도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 최 목사와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확인했으면, 그게 안 되면 그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이 교회예요.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서로 화목해야 돼요. 나눔이 있어서는 안 돼요. 평화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정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뜨거웠고 고3 때 이렇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 가니까 주일마다 싸워요. 건축하고 있었거든요. 주일마다 싸워요. 근데 싸우는 정도가 심해요. 고성이 오갈 뿐만 아니라 욕설까지 오가요. 그 사람들이 건축업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 안수집사, 장로, 집사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싸웠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앙이 이제 시작해서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지났어요. 그렇게 결국 이권 다툼으로 다툼이 있고 그 안에서 싸움이 있어요. 교회라기보다는 이 가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사회 이권 다툼하는 사회 집단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보니까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을 가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은 철저하게 이 강단에 딱 가둬놓고 여기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장로님들 하면서 서로 간에 존중과 예의가 없는 교회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에 가진 직분자들 사이에는 서로 존중과 예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너무 허물없이 지내도 문제가 돼요. 그러나 적절한 선이 필요한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적절한 선이 도대체 적절한 게 어떤 적절한 것인가. 때로는 너무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인간관계를 하는 것 같고 때로는 너무 어렵고 또 때로는 너무 쉬워 보이고 가벼워 보이고 그래서 이 적절한 선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적절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지킬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예의. 서로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는 간혹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전도사 시절부터 제가 함께 다니는 같은 그룹이 항상 저는 막내였어요. 전 대학 졸업하고 바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이렇게 좀 세상 물 이렇게 좀 들다 오신 분들은 나이가 많거든요. 그 중에는 저보다 한 20살 많은 분도 있었어요. 근데 동기죠. 그래서 여러 어른들, 어르신들을 모시고 저는 다녀보고 그분들을 대우하면서 그때부터 좀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참 잘한다. 물론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인정 안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부족한 건 많지만 참 어려운 문제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서로 예의를 지키는 거죠. 서로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적절한 선이에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너무 허물없이 지내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을 지키십시다. 예의와 그리고 그 예의와 존중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고린도서 전서에도 봤듯이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목적은 각자가 서로를 위해 필요하도록 존재하도록 그건 은사이고요. 또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직분의 다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는 질서가 있고 은사의 다양성이 있고 직분의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 맞는 은사와 직분대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서로가 존중해주면 문제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13절 마지막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화목하라.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교회 형제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에요. 앞선 두 절이 목회자와 성도들과 관계를 짚었다면 이제부터는 성도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형제들이 서로 돌보되 특별히 교회 안에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룹들이 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게으른 자들이 있었대요. 그 게으른 자들에게는 성도들이 관심 갖고 권계하라는 거예요. 권고하고 가르쳐라. 그런데 이 권고하고 가르치는 이 권계하라 이 말에는 상당한 너 잘못하고 있어. 제대로 해. 어떤 명령 쪽 아니라 대단히 마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래서 그가 정말 태도를 바꾸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기에는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은 게으름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이는 어디에서 한번 또 쓰이냐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바울이 예베소 교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고별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때 훈계하다가 이 말이에요. 바울은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눈물로 밤낮으로 이 사역을 했다는 거죠. 바로 그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신앙적으로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를 붙들고 예수를 믿는 것, 사랑하는 것,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나 마음 약한 자들이 있죠. 그 마음 약한 자들에게는 격려하랍니다. 상담과 조언과 또 그들의 아픔을 듣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또 그들의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아픔을 느끼면서 상처를 충분히 공감해 주는 것, 들어주는 것,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적을 뿐더러 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목사님이라고 기도 부탁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제가 대단히 불편해요. 제 스스로에게. 아, 내가 저분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이렇게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다 품을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불편해요, 스스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그냥 귀를 열어주고 들어주면서 눈을 맞춰주는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겠다. 예, 그래서 나름 또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기도할 때 짠하죠. 그런 분들을 향해서는. 세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힘이 없는 자들이래요. 특별히 힘이 없는 자들. 어떤 자들을 두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물리적인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서로 짐을 져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자들. 그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으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공동체가 가족이죠. 이 같은 일을 하라고 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우리 1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교회 안에서의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가 교회답게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는 두 가지 원동력이 특별히 이 본문에서만 말하자면 하나는 섬김이고 하나는 오래 참음이에요. 섬김과 오래 참음. 이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이상 이곳에 내가 몸담고 있을 때 항상 요청되는 두 가지 덕목. 섬김과 오래 참음. 섬김과 오래 참음. 한번 말해서 들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오래 참고 계속 이야기해야 되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쭉 나오는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예배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연상하면서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주장들을 하는데요. 그렇게 볼 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삶을 살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런 말도 되지만 특별히 예배 가운데 기뻐하게 예배를 드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배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올 때에 기쁨으로 기도로 감사로 그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을 이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분별.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대단히 성령의 역사들이 강했기 때문에 성령의 일, 뭐 예언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분별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혹은 거짓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분별함이 있어서도 몇 가지 기준들이 있죠. 성경적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가? 그리고 복음이 왜곡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언과 성령의 역사와 모든 것들이 교회의 덕을 이루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그냥 맞맞아서 모인 모임이 아니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그 공통된 관심사가 같아서 모인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가족으로 부름받은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형제요 자매로서 서로가 유익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만 보면 어떤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전략적 방식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바울은 그렇지 않아도 이 다른 교회 어떤 교회보다도 소문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건강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숙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 마지막으로 전하는 것, 그것은 너희가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겨라.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자라고 그리고 서로의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너희의 삶은 예배는 항상 기쁨과 감격 속에 감사가 넘쳐라. 바로 그런 교회가 또 적용을 해보면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되 늘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순간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참 성숙되어 있고 그냥 웃고 인사하지만 예의를 갖추어서 편하다고 막 하지 마시고 예의를 갖춰서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하고 또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돌보고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헬리팩스 한인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까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더하고 해를 더할수록 성숙한 신앙인격을 갖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와 존중으로 그럼으로써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쁨이 넘치고 기도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헬리팩스 한인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옵고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